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가운데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무기력함이 있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공허함과 외로움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왜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일까?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불안과 두려움, 무기력함이 있는 것일까? 제가 대학교 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자유로부터의 도피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참 그럴싸하잖아요. 이거 읽으면 좀 있어 보이겠다 싶어서 읽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기억나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오랜 시간의 싸움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자유를 얻었다. 근데 마침내 그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와 독립을 맛보게 되자 오히려 그 자유로 인해서 불안과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그 자유로부터 도망간다.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가, 이 사람은 옛날 분이거든요. 1900년대의 사람이거든요. 2차 대전을 보냈던 사람입니다. 왜 독일이, 왜 이성적이라고 하는 독일 국민들이 왜 히틀러와 나치에 열광을 했느냐, 그를 따랐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를 감당할 수 없어서 권력과 국가에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반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유로의 도피, 도망, 이것이 불안과 무기력함이 주어진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습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죠. 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주어진 자유를 감당하지 못할까요?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하나님 안에서 유효할 수 있는 거죠. 마치 기차가 레일위를 달릴 때에 거기서 가장 기능을 잘 발휘할 수 있고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있고 거기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기능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의 목적을 살아갈 수 있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아담의 범죄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이 생겼습니다. 죄의 본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레일을 달려야 되는데 자꾸 레일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해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 드니라. 생수를 떠났다. 그리고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다. 그러니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있고 채울 수 없는 구멍, 공허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목마르고 구멍 뚫린 인생. 이것이 불안과 무기력함과 공허함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유를 주어도 그 자유를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스럽게 여기고 자유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떠난 인간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무기력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공급받고자 한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채움받고자 한다. 여기서부터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하나님 아닌 것에서 나의 필요를, 나의 공허함을, 나의 무기력함을 채우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해 나가는데 쇼핑을 하든 재미를 추구하든 뭐 이성을 만나든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열심히 사는 모습이에요. 그것이 학문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종교적 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열심을 추구해요. 열심으로 살아요, 인생을.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인정합니다. 스스로도 굉장히 자신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예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없다면 그것은 불완전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 이 사울은 누구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종교적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하는 일에 사울은 앞장서서 자신이 생각하는 그 신념에 반대되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심을 다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느니라. 그 예수를 쫓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 열심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그는 저 멀리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그곳까지 가면서까지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기 위한 그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인정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러한 그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한을 그에게 부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울을 핍박자로, 기독교 핍박자로 보지 않고 자기 신념에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으로 이 바울을 본다면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먼저 사울은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학부라고 할 수 있는 가말리알 그 선생님 밑에서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와 신념이 있습니다. 뭐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목표가 없고 꿈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는 목숨을 걸 수 있는 그 신념이 있었어요. 옛날에 어느 하버드 총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세 가지를 줘라. 부를 수 있는 노래와 죽을 수 있는 신조와 또 하나는 뭐죠? 기억이 안 나는데. 죽을 수 있는 신조. 죽을 수 있는 신조가 있는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거 깃발 딱 흔들 수 있는 깃발. 그 깃발을 들고 달려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에겐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부를 수 있는 노래도 없고 흔들 수 있는 깃발도 없고 죽을 수 있는 신념도 없다. 근데 사울은 있었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신념이 있었고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그 신념을 실천하는 열정, 실천력 이것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면 하는 둥 마는 둥 하는데 어떤 사람은 끝장을 봅니다. 시원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탁월함이란 가치 있는 일을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다. 시키면 억지로 하는 것은 그게 탁월할 수가 없죠. 그렇게 하면은. 근데 탁월한 사람은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 누가 시키지가 않아서 스스로 자기 열심으로 그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그게 탁월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탁월했습니다. 열심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자기개발을 그런 자기개발 서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을 보면 거기서 이런 사람이 성공한다 그것을 모두 다 걸쳐 있어요. 실력 있지, 분명한 목표 있지, 거기에 실천력, 열정까지 있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의 인생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는 오답이었어요. 틀린 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쫓는 자들도 잘못된 길을 걷는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잡아 가둡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첫째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울 같은 자도 주님은 사랑하신다. 찾아오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사람을 떠올리냐면 탕자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방탕한 탕자, 그런 모델을 떠올려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지, 예수의 품이 필요하지, 또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예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괜찮고 잘 사는 사람들 예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로 이 사부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BM 청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청년들의 경우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괜찮은 형제들을 찾는다? 괜찮은 자매들을 찾는다? 이 안에서 찾으십시오. 괜찮은 분들 많습니다. 뭐가 괜찮냐면 대학을 나왔어요. 이 별거 아닌 것 같죠?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대학 나온 대학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직장 생활 하시죠? 그리고 참 막 나가는 인생 없잖아요. 혹시 지난주에 뭐 살인 강도 저지르신 분 계신가요? 경찰과 총격전 벌이신 분 계신가요?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리고 지난주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 뭐 똑같죠. 뭐 지난주와 똑같이 살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루틴한 삶을 산다는 것은 맡겨진 삶을 살아야 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제 일으키지 않고 성실하게 맡겨진 삶을 살아가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까지 나오네요. 거의 매주 빠지지 않고 교회를 나오는데 그러면 괜찮은 사람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고 나 스스로도 괜찮다라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종교생활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종교활동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한 번의 만남이 아니라 함께 동행해 가는 그 교제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 중에 영락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이란 분이 이 교회를 개척하셨고 오랫동안 섬겨왔던 교회인데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경진 목사님이란 분은 모든 한국 교회와 목사님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지금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하셨을 때 워낙 존경을 받는 분이니까 목사님들 몇 분이 이 목사님을 찾아가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데 한 말씀 해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한경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예수를 잘 믿으시오. 그 한마디 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일입니다. 목사들이 와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잘 믿으시오. 여러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때로는 사회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잘 못 믿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 한희선 목사가 예수 잘 믿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들도 예수 잘 믿는 성도가 돼야죠.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리고 그 만남에서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그 동행함, 그 교제로 이어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만남에서 교제함으로 우리의 삶의 걸음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만남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단단히 붙잡아야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주님과의 만남은 주님이 찾아오실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이 다메섹을 가고 있었는데 그의 걸음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자기 볼일 보려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일방적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말하는데 이 계시라는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진리를 신이 깨우쳐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주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야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스스로를 우리에게서 감추기 때문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주님을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당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드러내셨어요.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존재는 보이지 않는 존재세요.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능력, 그의 신성을 만물을 통하여서 이미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다,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이미 나타내셨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 11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셨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찾지도 않고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굳이 사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예수님이 없어도 사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만약 크게 충돌하지 않는다면 그냥 같이 있어줄 수는 있어요. 충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은 그냥 같이 이렇게 모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불편하게 한다? 예수님과 자꾸 내가 충돌한다? 그럼 예수님과 끝이죠. 마치 건물주가 새 들고 있는 사람 그 뭐라는 듯이 예수님 방 빼세요. 얼마나 갑질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나 힘들 때 어디가 계시냐? 막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런 태도로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 사귐이죠. 교제함이죠. 그 사귐을 이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강한 빛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임재였습니다. 눈부신 그 빛, 그것을 경험하면서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꿈으로 나타나시고 천사로 나타나시고 빛으로 나타나시고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럼 그런 기적으로 보여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려는 그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는 마음이 없으면 기적으로 강한 빛으로 나타내 주셔도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앞에서 봐라, 여기 있지, 내가 이렇게 있지 않냐 라고 해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왕의 모습이 바로 그렇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기적들을 막 보이시는데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무시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태도가 있다면, 그런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는 이미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린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의 만남에는 소리,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우리를 압도하는 임재가 있거든요. 그것은 빛처럼 그 빛을 감히 쳐다볼 수 있습니까? 태양을 보면 우리가 눈이 부셔서 감히 고개가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그것처럼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압도하는 그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광으로 그러한 기적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내시지만 언제나 기적 전이든 기적 후이든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하세요. 주의 소리가 있습니다. 사울에게 찾아오신 주님도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말씀하세요. 사울은 당황스러워서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성경 자체를, 이 말씀 자체를 보면 막 거룩한 음성으로 들렸을 것처럼 생각되지만 저는 오히려 평범한 대화였다고 생각합니다. 평범한 대화예요. 머리가 나쁜 사람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은 사울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있고 기적을 행하지 않을 때도 있는데 반드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돼야 되는데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의미 자체가 뭐냐면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자매, 여자분들, 형제들 보면 뭐 단순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단순하다고 말을 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다는 것은 이 모두 세 가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항상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 7절에 보면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그 산에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그 옆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벅차고 좋아서 베드로가 아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머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 예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다. 내가 그를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히 찬양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 찬양은 우리의 감성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사를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사를 곱씹으면서 그 내용이 우리 머릿속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두들겨지고 다듬어지고 그것이 다시 토해내면서 기쁨이 되고 벅찬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잊었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다시 우리 안에서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 찬양에, 그 기쁨에 벅찬 감격에 취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아마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그의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읽어라. 우리가 구약 통독을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는 이유는 뭐냐? 단순하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이제는 읽어야죠.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원한다면 그 인격적인 만남은 언어를 통해서 나눠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깊은 교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한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된다. 6절 말씀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라. 일어나 시내로 가라. 도시로 가라. 주님과의 만남에는 언제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에는 항상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남 가운데 항상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는 동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행동을 촉구합니다.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건 없어요. 누가 머리로 그냥 자리에 앉아서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은 동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행동을 촉구하세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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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광야에 머물던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그 백성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를 바로 앞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가라. 언제나 그런 동사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순종, 모세의 그 순종, 히브리서에서는 그들의 순종을 뭐라고 표현하냐? 그들의 행동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순종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고 예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 이후에 지속적인 교제가 필요한데 그것은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순종이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가라. 근데 여러분, 그 강한 빛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시내로 가래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 나눴죠. 빌립더로 광야로 길로 가라고 했는데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길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셨다고.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밑도 끝도 없는 그런 대로 우리를 이끄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앞을 못 보는데 앞으로 가래요. 시내로 가래요. 여기서 한번 꺾이죠. 내가 보면 가겠습니다. 보여주시면 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꺾이죠. 불순종하죠. 근데 사울은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어찌어찌해서 도시까지 그 시내까지 갔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그가 그곳에서 사흘을 기다렸대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라고 말씀을 하셔서 갔는데 딱딱딱 뭐가 이렇게 일이 돼야 되잖아요. 안 돼요. 힘들게 갔는데 사흘 동안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하루 기다릴까요? 기다리다 뭐 아닌가 싶다 싶으면 그냥 자체적으로 철수 돌아가잖아요. 갈 길 가잖아요. 그러나 사울은 진득하니 있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버려진 것 같았지만 시간 허비하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과의 동행 그 가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준비시켜서 그거를 통하여서 사울을 다음 단계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예수님께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는 주님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은 점점점 구체화됩니다. 한 번 순종하면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구체적이 되고 두 번 순종하고 세 번 순종하면 점점점 구체적이 됩니다. 예,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땀냄새를 맡으면서 같이 뛰어가는 거죠. 직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직선 인생으로 달려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 순종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예수님과의 교제, 어떤 그림을 떠올리세요?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같이 예수님과 차 마시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십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순종의 현장을 땀방울 흘리면서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 같이 예수님과 가는 것입니다. 그게 교제함입니다. 프랭클 로바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900년대 사람인데 옛날 분이죠. 필리핀 선교사로 활동했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책을 펴냈어요. 현대 신비가의 편지. 제목이 되게 신비롭죠. 그냥 자기 묵상한 내용을 편지 형식으로 아버지와 주고받던 그 편지를 글로 모아서 책으로 낸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는 이렇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은 매일매일 순간의 활동 속에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협력이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내적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내적 대화. 그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계속 노력을 매일의 실천과 적용과 실패와 성공을 글로 기록한 거예요. 30년 동안. 근데 그 내용 보면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몇 시간이고 하나님께 얹혀가는 느낌이다. 작은 일에서 하나님과 협력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대화를 하려는 그 가운데에 어느 날 그것을 딱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얹혀가는 듯한 내가 뭐를 막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그 느낌,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이 천국일 수 있다. 어느 누구의 어느 시간도 하나님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누리고 예수님과의 그 풍성함을 누림에 대한 경험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만남과 교제가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그 연합 가운데서 누리는 천국의 맛. 그러한 삶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자기 신념에 가득 차고 자기 만족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불완전한 인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것은 이미 찾아오신 그 주님, 이미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그리고 그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순종, 이 순종이 예수님과의 만남을 지속적인 교제로 우리를 엮어줄 것입니다. 우리를 연결시켜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안에서의 천국의 맛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다스려주시고 주님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러므로 천국을 풍성히 누리는, 천국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